작년에 뵙고 올해 이렇게 다시 뵙게 돼서 정말 반갑습니다. 근데 새해 되면 늘 인사를 하잖아요. 그죠? 우리가 늘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이렇게 인사를 하는데 오늘은 그렇게 인사하지 말고 새해 복 많이 심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인사하십시다. 한번 서로 새해 복 많이 심으시기 바랍니다 하고 인사 한번 합시다. 어떤 철학자가 내일이 지구의 종말이 온다 할지라도 내가 오늘 한 그루의 사과나무를 심겠다 그랬는데 복을 많이 심어야 복을 많이 누릴 수 있습니다. 심는 것이 있어야 캐내는 것이 있잖아요. 심지도 않는데 캐낼 수 없으니까 올해는 어쨌든 복을 많이 심으시는 우리 서울교회 성도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녁에 오후 찬양 예배 시간에 앞으로 1월 한 달 동안 저와 여러분들이 함께 생각해 보려고 하는 것이 이제 오늘 설교 제목처럼 교회가 사는 길. 그래서 뭐 하나님께서 저한테 기도하면서 주신 제목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서울 교회가 사는 길, 또 대한민국의 교회가 사는 길, 전 세계에 흩어져 있는 주님의 교회가 사는 길이 뭔가. 우리가 주님의 교회이기 때문에 뭐 공통적이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오늘 그 첫 번째 시간을 함께 살펴보는데 본문은 사실 레위기 18장이 계속 한 달 동안 이 1절에서 5절 말씀을 가지고 살펴보려고 합니다. 교회를 개혁하기 위해서 정말 희생했던 종교 개혁자들, 그들이 하나같이 주장했던 모토들이 이제 영어로 five solas, 이렇게 다섯 가지 솔라, 오직이라는 말인데, 그 솔라에 대해서 많이 여러분들이 들어보셨으리라고 생각해. 그 다섯 가지가 혹시 아십니까? 이제 솔라 스크립출라가 제일 먼저 나오고, 오직 성경, 그 다음에 오직 믿음이라고 하는 솔라 피데라고 하는 게 있고요. 그 다음에 오직 은혜라고 하는 거, 솔라 그라티아라고 하는 게 있고요. 그 다음에 오직 그리스도, 솔루스 크리스토스라고 하는 게 있고요. 그 다음에 오직 하나님께 영광, 솔리 데오 글로리아, 이렇게 파이브 솔라라고 좀 이야기합니다. 저는 그 파이브 솔라가 이 레위기 18장 1절에서 5절까지 다 그 안에 들어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 말씀을 우리 함께 살펴보면서 특별히 예전에 이제 우리 보통 장로교회에서는 제가 이제 80년대 유학 생활을 했기 때문에 유학 가고 나서는 교회가 완전히 확 바뀌어졌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 전까지 뭐 합동 측이든 통합 측이든 신 측이든 장로교회에서는 대부분이 교회 주보에 여러분들 여기 주보에도 있듯이 요즘에 이 주보에 이 표어가 나와 있는 게 그게 참 보기 드물거든요. 근데 여러분 교회 주보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하나님 중심, 성경 중심, 교회 중심, 이게 이제 다 사실은 교회 주보에 기재가 되어 있었는데 제가 90년 초에 이제 귀국하면서 한국 교회 주보들을 좀 모아서 보면서 느낀 게 굉장히 충격이었어요. 이 표 하나님 중심, 성경 중심, 교회 중심은 거의 주보에서 사라지고 다 목사들의 개인적인 목회 철학, 뭐 저는 좀 저평가를 해서 목사님들의 개똥 철학이라고 생각하는데 어쨌든 목사님들의 목회 철학을 주보의 전면으로 내세웠다. 이게 굉장히 한국 교회가 이렇게 변할 수가 있구나 하는. 그래서 교회라고 이야기할 때 적어도 하나님 중심, 성경 중심, 교회 중심의 이 모토에서 벗어나지 않으므로 공교회를 이룰 수 있었는데 이제는 개교회 담임 목사님의 목회 철학이 전면에 등장함으로 주님의 교회라고 하기보다는 이게 개교회 목사 교회로 아니면 장로들의 교회로 바뀌어지고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이런 우려를 사실은 했었는데요. 제가 이제 90년 초부터 지금까지 개혁주 설교연구원 일을 하면서 끊임없이 하나님 중심으로 성경 중심으로 교회 중심의 교회로 되돌아가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만은 그런 많은 열매를 거두기는 했어도 여전히 한국의 교회들은 대부분이 지금 이 중심에서 많이 벗어났다. 그래서 이제 우리 서울교회가 사는 길은 서울교회만이 아니라 우리 한국에 있는 모든 교회 또 전 세계에 흩어져 있는 주님의 교회가 정말 살아있는 교회의 모습을 회복하는 것이 뭔가, 그 길은 여전히 하나님 중심으로, 성경 중심으로, 교회 중심으로 돌아가는 것만이 그것이 우리가 사는 길이다라고 하는 그 내용을 전제로 사실 이제 오늘부터 사실 말씀을 저녁 시간에 함께 나누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교회라고 이야기할 때 우리가 보통 두 가지 측면에서 이야기해요. 구약에서 말하는 교회, 신약에서 말하는 교회. 뭐 그러나 표현상 좀 다를 뿐이지 사실 같은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구약에서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교회라고 하는 면이 강조가 되어 있고요. 신약에서는 그리스도의 몸으로서의 교회, 이렇게 두 가지로 나누어서 보아집니다. 근데 실질적으로 그리스도의 몸도 하나님의 백성들로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뭐 두 표현의 차이는 크게 다르지 않다라고 보아지는데, 특별히 이제 구약에서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교회 모습을 우리가 볼 때 이 교회가 정말 과연 뭐냐라고 하는 부분을 우리가 생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특별히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것이 하나님의 선택함을 받은 백성들, 하나님의 택함 받아서 불러내서 이집트 땅에서 종되었던 그들을 하나님이 불러내서 하나님이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라고 하는 이 전체적인 그림 속에서 오늘 우리들이 이해하는 교회 역시 이 세상에서, 애굽 땅과 같은 이 세상에서 죄의 종노로 다든 자들이 하나님의 불러내심을 받아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 되었다라고 하는, 그래서 교회는 이 믿는 자들의 공동체, 또는 뭐 칼빈 선생님 표현한 대로 이야기하면 신자들의 어머니 교회,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 있는데요. 자, 이 믿는 자, 믿음의 공동체는 교회, 이 교회가 사는 길이 뭐냐? 첫째도 둘째도 셋째도 사실은 철저하게 하나님 중심이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고, 성경 중심이어야 된다, 교회 중심이다, 이 본질에서 벗어나면 안 된다. 그래서 늘 우리 자신들이 이 개혁교회가 사실 종교개혁자들이 이야기할 때 뭐 라틴어를 써서 미안합니다만 에클리시아 레포만드 샘페르 레포마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개혁된 교회는 항상 개혁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건데, 근데 좀 어떤 것이 표준이냐, 개혁이 표준이 있어야 되는데 어떤 것으로 가야 되느냐, 결국은 성경으로 가야 되고 하나님 중심으로 가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저는 오늘 첫 시간 교회가 사는 길은 하나님 중심이어야 된다, 이거를 강조하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1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2절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되 나는 여호와 너희의 하나님이니라. 그러니까 이스라엘 자손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다. I am your God, the Lord, 또는 제호바. 내가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다. 이 부분이 무슨 의미가 있을까? 이스라엘 백성들, 이들에게, 지금 출애굽에 나온 이 백성들에게 내가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다, 이 말이 무슨 의미가 있을까? 사실 여러분 430년 동안 이집트 땅에서 살았잖아요. 그 430년 동안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보내신 적도 없고 또 거기에서 하나님을 경외할 수 있는 무슨 제사 제도를 마련해 주신 적도 없고 그냥 이집트 땅에서 상당한 세월 동안 종살이를 했지 않습니까? 적어도 이집트 땅에서 종살이 한 것이 430년 가운데 저는 300년 가까운, 아니면 300년 이상이라고 이렇게 보아져요. 그 이유가 뭐냐면, 이제 요셉이 애굽에 가서 총리가 됐을 때가 30살이었고, 그가 그 아버지 야곱과 그의 식구들을 만나게 된 것이 7년 풍년 지나가고 2년 흉년 차에 만났으니까 39살, 그냥 한 40세쯤 어쨌든 형제들을 다 만났고, 그래서 그들을 다 이집트로 이주해 왔지 않습니까? 그리고 요셉이 110살에 죽었으니까 40세에서 110살까지면 70년 정도, 그 기간 동안 어쨌든 요셉이 살아있는 동안에는 야곱과 그의 모든 가솔들이 다 실제로 귀족 대접을 받으면서 정말 자유스럽게 고센 땅에서 살았잖아요. 그러고 나서 이제 요셉이 죽고 난 다음에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로운 왕이 등장을 했으니까 그때부터 이제 가혹한 핍박이 시작이 되면서 하루아침에 자유인에서 종이 되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 기간 요셉이 죽고 난 다음에 그 새로운 왕이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로운 왕이 등장했을 때 그 기간까지를 뭐 우리는 정확하게 성경에 없으니까 정확하게 모르지만 많이 보는 사람 100년이고 적게 보는 사람 30년이 다간 중간 정도 이렇게 본다고 하더라도 적어도 120년, 50년만 잡아도 뭐 지금도 사실은 50년 지나면 지금 문재인 대통령 잊어버릴 사람인데 모르는 사람이 더 많지 않을까 생각을 하는데 어쨌든 50년 정도 이렇게 보면은 120년이라고 하는 세월 동안 이들은 자유인으로 살았다. 그러면 430년에서 120년 빼면 310년 정도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최소한 짧으면 300년 가까이, 너무 길면 300년 넘게, 하여간 300년 정도 노예로 살았다. 그런데 그 노예로 살면서 하나님이라는 소리, 여호와라는 소리 들어본 적이 없었을 거라고 봐죠. 왜냐하면 가르쳐주는 선지자들이 없었으니 먼 조상들, 우리의 조상 아브라함이 믿었던 그 하나님이 계신 것은 분명한데 그 하나님이 침묵하고 있었잖아요. 정말 뭐 무슨 말씀이라도 한다든지 선지자를 보내준다든지 뭐 했으면 상관없는데 그곳에서 정말 뼈아픈 이 종살이를 대대로 지금 이어서 해왔기 때문에 그들의 몸에 다 익숙한 것이 사실 이집트의 모든 문화 문명이지 않습니까? 그들이 이집트인들이 섬겼던 신들을 섬겨야 했던 것이고 그런데 갑자기 이제 어쨌든 하나님의 기적의 역사로 인해서 출애굽하면서 하나님께서 내가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다 라고 하는 이 말 지금 5절 가운데서 세 번이나 그 말씀을 하시지 않습니까? 이 말이 이들에게 무슨 의미였을까? 맞다라고 맞장구 치는 아니 그전에 우리 노예살이 할 때 하나님 도대체 뭐하고 계셨어요? 아 이제 와서 말이지 우리 하나님 여호와라고 이야기하면 어떻게 합니까? 뭐 이렇게 항변하는 사람들이 혹 있을는지 모르겠습니다. 아 우리가 서울교회가 좀 4년 동안 이런 죽을 고생하고 있는데 도대체 하나님 계시는 건 맞습니까? 뭐 하는 겁니까? 라고 우리가 사실은 어떤 의미에서 속에서도 그런 울분이 터질 때도 있지 않아요. 그러니까 더군다나 근데 우리는 4년이지만 이들이 300년이라고 하는 이 기나긴 세월 동안에 하나님이 침묵하고 있었다. 그리고 이들이 마음껏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는 그런 상황도 되지 못했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금은 우리가 성경에 이렇게 기록되어서 가지고 있지만 이들에게 하나님 말씀이 기록된 게 주어져 있었어요 없었어요? 아무것도 없었잖아요. 그러니까 눈으로도 읽을 수 없고 귀로도 들을 수 없고 뭐 손으로 만져볼 수 있는 것도 전혀 없는데 도대체 지금 와서 하나님이 내가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라 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게 무슨 의미가 있을까? 물론 방금 전에 열 가지 재앙을 통해서 정말 이 하나님이 이게 보통 신이 아니구나라고 하는 것을 눈으로 보긴 했어요. 눈으로 보긴 했어요. 근데 도대체 그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이라면 이제까지 뭐 하시다가 이제 와서 이런 일을 하느냐라고 뭐 우리가 항의할 수도 있잖아요. 근데 어쨌든 하나님께서 하신 이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사실 어마어마하게 중요한 의미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내가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말은 히브리어의 엘로힘이고 여호와라고 하는 이 말은 야훼지 않습니까? 근데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사용한 이 언어 가운데 이름 가운데 엘로힘은 Almighty God, 하나님께서 전능성, 하나님의 전능성을 강조하는데 사용이 되어지고 그 다음에 야훼라고 하는 이 단어에는 포커스가 사실은 하나님의 신실한 약속, 언약의 하나님을 강조할 때 사용하는 말씀이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두 가지를 이야기했어요. 내가 너희 하나님이다 이렇게만 말하지 않고 내가 너희의 하나님 야훼다. 엘로힘 야훼다라고 지금 이렇게 이야기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부분을 우리가 조금 생각해 봐야 돼요.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는 길이 하나님 중심이어야 하는가? 왜 우리 교회가 사는 길이 하나님 중심이어야 하는가? 그 이유를 저는 이 하나님의 선언에서 이 전문에서 사실은 찾아볼 수 있다라고 보는 것이죠. 특별히 엘로힘이라고 하는 전능성을 강조하고 있는 이 하나님의 이름 이 부분을 우리가 좀 생각해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집트에서 하루아침에 종살이를 하게 되었을 때 반항적인 모습을 표출을 했을까요? 순수히 그냥 우리는 종으로 살아도 괜찮습니다 이렇게 순수하게 그렇게 이야기했을까요? 굉장한 반항을 했으리라고 보아져요. 우리가 야생마도 잡아갖고 오게 되어지면 이제 길들여서 내 주인이 쓰기에 합당한 그런 말이 되기 위해서는 순수하게 잡아왔는데 그때부터 야생마가 아유 내가 그동안 들판에 뛰어다니면서 비바람 맞아가면서 눈비 맞아가면서 고생 많이 했는데 나를 이렇게 집 안에 모셔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하고 주인한테 인사하는 말이 있어요 없어요? 아무도 없어요. 왜 나를 잡아오느냐고 막 하고 막 뒷발 채고 앞발 들고 막 난리를 벌이잖아요. 근데 그거 말도 야생마도 자유를 억압한다고 그렇게 뭐 날뛰는데 더 하물며 만물의 영장인 인간이 이 갑자기 하루아침에 노예가 되었다. 이거는 말할 수 없는 고통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틀림없이 노력을 기울였다. 어떤 노력을 기울였느냐? 이집트와 대항해서 우리의 자유를 찾자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가 일제강점기 시대 때 어쨌든 조선의 독립을 위해서 몸부림쳤던 우리 선배들이 있었던 것처럼 이들도 이집트로부터의 자유를 우리가 하자고 그리고 우리가 자세히 알지 못하지만 우리 조상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약속한 뭐가 있다고 그랬는데 그 약속이 적과 꿀이는 가나안 땅을 주신다고 그랬는데 우리가 자유를 찾아서 그 땅으로 가자 뭐 이런 열망들이 곳곳에서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분명히 있었으리라고 봐져요. 그런데 불행하게도 그런 기록이 성경에 하나도 없어가지고 우리가 그렇게 추정을 하는 건데 그 추정이 합리적인 것이에요? 비합리적인 거예요? 그럴 가능성이 굉장히 많다라고 하는 합리적인 추정을 하는 것이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아니 말도 안 돼. 무슨 독립운동이야.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고. 그러니까 충분히 그럴 가능성이 있다. 그런데 왜 성경에 그 기록이 없느냐? 없는 이유는 저는 하나밖에 없다고 보는 거예요. 단 한 건도 성공을 못 거뒀다라고 하는 것이죠. 단 한 건도 성공을 못 거뒀다. 물론 나중에 뭐 역사적인 기록들을 발견해서 우리도 일제강점기 때 정말 조선의 독립운동을 했던 사람들 사료를 발굴하고 뭐 하는 이런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만은 그들도 그런 작업을 했는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성경에 단 한 건도 기록되지 않는데 하나님께서 십계명을 주시면서 사실 이 전문에 참 서두에 하신 말씀이 내가 너희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크고 강한 팔로 이끌어낸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라 그 말씀을 또 한 번 하시잖아요. 그러니까 그들이 늘 묵상하고 생각하고 기억하고 있는 말이 뭐냐면 내가 너희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이끌어낸 너희 하나님 여호와다. 그러니까 이 부분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들을 때는 그래 우리 힘으로 독립을 쟁취한 적이 없어. 우리 힘으로 이 이집트 땅에서 탈출할 수 있는 것이 없었음. 어쩌면 300년 넘게 그렇게 있으면서 사실은 자포자기 했다라고 이야기해도 틀리지 않을 거예요. 정말 우리는 아니면 이 불교도들이 하는 것처럼 우리의 운명이 그런가 봐. 어쩔 수 없지. 우리가 이렇게 종으로 태어나서 종으로 살다가 종으로 죽는 것이 우리의 운명인가 봐. 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전혀 그들이 생각하지도 못한 방식으로 하나님께서 그들을 끄집어내지 않습니까? 누가 끄집어냈느냐? 모세가 아니다. 여호수아가 아니다. 또 이집트의 군 장성 중에서 정말 이스라엘 백성들을 궁유리 여긴 어떤 사람이 있어서 그들이 비밀리에 쉰들러 리스트 만들어가지고 그들이 이렇게 너희를 꺼내준 것이 아니다. 그런 사람이 전혀 없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외교적으로도 성공을 거둔 것도 없고 군사적으로도 성공을 거둔 적도 없고 비밀 결사대로 해서도 성공을 거둔 적도 없고 그들은 전적으로 막혀 있었던 그야말로 일생을 종로로 달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에 있었는데 내가 너희를 이집트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였던 내 크고 강한 팔로 그러니까 이 하나님 그 시편 24편에서 이야기하고 있듯이 문들아 너희 머리를 들을지어다 영광의 왕이 들어가신다면 영광의 왕이 누시뇨 전쟁에 능한 만군의 주 여호와로다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전능하신 그야말로 온 우주 만물을 말씀 한마디로 만드신 그런 능력만이 아니라 이집트에서 정말 종살이 하던 그대로 전혀 소망도 없고 그야말로 탄식과 아픔과 눈물로 세월을 보낼 수밖에 없는 그들을 하나님께서 건져내셨다. 그것도 열 가지 재앙, 이러면 이 열 가지 재앙만 생각을 해봐도 이걸 도대체 인간 누가 이런 재앙을 할 수 있겠어요? 물이 피로 변한다. 이건 이 상상이 가능합니까? 이게 상상할 수도 없는 일이에요. 사실은 물이 피로 변한다. 개구리가 그냥 온 땅을 뒤덮는다. 이 뭐 티끌을 날렸는데 그게 이들이 된다. 뭐 파리떼가 난리친다. 가축들이 막 죽어 나간다 말이지. 또 막 이 사람들 몸에 악성 종기가 막 내가 난다. 우박이 막 내린다. 메뚜기가 날뛴다. 어두운 흑암이 온 땅을 지면을 덮는다. 마지막에는 이집트에 있는 모든 장자들이 다 죽임을 당한다. 아니 우리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독립운동을 해서 이 요인 한 사람, 뭐 요즘에 트럼프가 이란의 무슨 공군 참모총장 죽였다고 요인 한 사람 죽였다고 지금 대대적인데 우리가 이 이집트의 장성 누구 중에 한 사람이라도 죽이려고 했는데 아무도 죽이지 못했는데 아니 이집트의 왕실의 가족부터 시작해서 모든 사람들의 장자들이 다 죽어나간다. 여러분 이 부분을 이집트에 살던 종으로 살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생각할 때 이거야말로 정말 막 엄청 두려움에 사로잡히기도 하고 또 실질적으로 우리를 이렇게 괴롭힌 놈들의 집안에 잘못된 거 보면 그러면 안 되지만 우리 속으로 깨소금 마시라고 해요 안 해요? 정말 깨소금 마시다니 겉으로 표현을 잘 한다는 게 좀 그렇긴 하지만 그래도 이야 이 말이지 우리를 이렇게 괴롭히는 나쁜 놈들 천벌을 받았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것이잖아요. 그러니까 어마어마한 일들이 그들의 목전에서 펼쳐진 거예요. 그런데 희한하게도 이스라엘 사람들은 단 한 사람도 죽지 않았어요. 다 우리 그 이집트에 그 살던 이스라엘 사람들의 장막 속에 있었던 사람 그 장막 속에 있었던 사람들이 여러분 한번 생각해보세요. 다 착하고 의롭고 정말 깨끗한 사람들만 모였을까요? 아니에요. 거기도 내 거짓말하는 놈도 있을 거고 정말 뭐 십계명 어긴 남들 거기 다 있었을 거라고요. 그런데 사실 그들이 한 사람도 죽지 않고 나온 것은 하나님의 긍휼이 여기심지 나중에 우리 솔루스 크리스토스 이야기할 때 사실 뭐 더 살펴보겠습니다만은 정말 그들도 다 죽어야 마땅한 죄로 인해서 죽어야 마땅한데 그런데 한 사람도 죽지 않고 다 나왔다. Our God is Almighty God. 정말 우리 하나님이 전능하신 분이시다. 이 능력을 누가 비유할 수 있겠냐. 이 여호와 전능하신 하나님과 누가 견줄 수 있겠냐. 세상에 어떤 신들이 견줄 수 있겠느냐라고 탄식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에서 나온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내가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다라고 하는 이 말은 그래 내가 이제 이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고 이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다라고 하는 것을 계속 각인시켜 주는 것이죠. 사실 이게 우리가 교회론에서 생각해야 될 중요한 것이 뭐냐면 교회의 머리가 누구냐라고 하는 거거든요. 교회의 머리가 누구냐. 실질적으로 자 그리스도의 몸으로서의 교회를 이야기할 때 우리 몸에 붙어있는 모든 지체들이 움직이는 모든 움직임의 조종자가 누구예요? 손이 발을 움직입니까? 입이 발을 손을 움직입니까? 뭐가 움직이죠? 이 머리 뇌에서 뇌의 조정을 받는 거잖아요. 내가 말하고 행동하고 바라보고 뭐 움직이고 하는 모든 것이 뇌의 조정을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께서 내가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다라고 이야기하는 이 부분은 사실 하나님의 지배를 받으라. 그러니까 우리 교회가 사는 길이 뭐냐? 우리가 개인적으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사는 길이 뭐냐? 하나님의 지배를 받지 않으면 살 길이 없다. 그런 이야기죠. 여러분, 우리가 뇌의 지배를 받지 않고 손이 마음대로 우리를 지배한다든지 다리가 지배한다든지 입이 지배한다든지 이거 보면 우리가 그런 사람을 안 봐서 모르는데 그냥 상상만 해봐도 이건 보통 꼴불견이 아니고 이건 보통 돌연변이가 아닌 것이죠. 나를 지배하는 것이 뭐냐? 하나님께서 내가 너희의 하나님이다. 너희 힘으로 이집트 땅에서 나올 수 없었다. 그러니까 이것을 우리 오늘 우리에게 적용을 시킨다고 한다면 이집트 땅은 세상이라고 제가 뭐 여러분들이 다 들었을 겁니다. 다 세상. 이집트는 세상을 상징하는 것이에요. 우리가 이 세상에서 여러분들이 인정하든 인정하지 않든 모든 인생은 다 죄의 종들이에요. 그렇죠? 허물과 죄로 죽었던 자들이에요. 하나님 앞에 다 죄를 범해서 하나님의 영광에 이를 수 없는 죄인 아닌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의인 한 사람도 없다고 이야기했어요. 그러니까 인간이 이 죄로부터 벗어나기 위해서 엄청 노력을 기울였습니다. 과거로부터 정말 많은 노력을 기울였어요. 공부를 통해서 또는 돈을 통해서 또는 뭐 고행을 통해서 어떤 수양을 통해서 어쨌든 죄로부터 우리들이 해방시켜 우리를 죄로부터 자유함을 누리고자 인간이 무진장 노력을 기울였는데 죄로부터 인간이 스스로 벗어날 수 있는 인생은 아무도 없는 것이 위대한 종교 창시자들이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조차도 다 죄 가운데 잉태되어서 죄 가운데 태어났고 죄로 인해서 살다가 죄로 인하여 죽게 되어지는 그런 인생들이지 단 한 인간도 죄와 무관한 사람이 아무도 없었다. 그러니까 우리 힘으로 결코 죄 문제를 해결할 수 없는 우리가 아무리 노력을 기울인다 할지라도 근본적으로 우리의 이 죄성을 바꿀 수 있는 존재는 아무도 없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의 능력으로 우리를 죄 가운데서 건져주시고 우리를 죄에서 해방시켜 주시고 죄에서 자유함을 누리도록 하나님이 하신 일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독생자를 우리에게 보내시고 그 독생자가 우리의 모든 죄짐을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받아야 될 진노를 그가 다 해결해 주셨고 우리가 죽어야 될 그 죽음을 그가 다 해결해 주셨다. 그래서 하나님이 선언하는 거예요. 내가 너희의 하나님이라고. 죄의 권능으로부터 너희를 건져낼 자 나밖에 없었다고. 누가 너희를 위해서 십자가에 피 흘린 피 한 방울 흘린 자가 있느냐? 아무도 없다. 바로 내가 내 아들을 보내서 내가 너희를 건져냈다라고 주님이 말씀하시는 것이잖아요. 그러니까 주님께서 모세 같은 이 선지자를 보내신다고 이야기하신 그 약속대로 때가 되면 아들로 여자의 몸에서 아들이 나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죄에서 구속함을 받아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갈 수 있는 것은 내 힘으로 된 것이 아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장막터에 거하고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 그들이 착해서 구원받은 게 아니잖아요. 그들이 의로워서 구원받은 게 아니잖아요. 그들이 얼굴이 정말 다른 모든 중동 사람들에 비해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최고로 잘생기고 멋있어서 하나님이 보니까 좀 쓸만한 것 같아서 구원해 준 게 아니잖아요.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 아닙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을 정말 택하여 주시고 건져내신 그 이유가 내가 너희 하나님이 되려고. 그러니까 전에는 네가 이집트 땅에서 이집트 사람들을 주인으로 섬겼지 않느냐. 전에는 너희가 죄의 종로 죄를 주인으로 죄의 꼬봉로로 타지 않았느냐. 죄가 이끄는 대로 하지 않았느냐. 근데 이제는 너희의 주인은 이집트 사람도 아니고 너희 죄가 아니다. 이제 너희의 주인은 나 전능한 하나님이다라고 말씀하네. 근데 예, 하나님께서 사실 전능하신 하나님 이야기하시면서 그냥 올마이티 그것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러니까 내가 너희의 하나님 유어가 이렇게만 말씀하지 않고 야훼를 붙였다고 그랬어요. 왜 야훼를 붙였는가? 이게 이제 정말 놀라운 또 비밀이 있는 것이죠. 이미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약속한 아브라함에게 약속한 430년 후에 내 백성을 내가 이집트 땅에서 건져내서 젖과 꿀이는 가나안 땅으로 이끌어드리리라.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약속을 하나님이 잊어버리지 않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깡그리 잊어버렸어도 하나님은 그 약속을 잊어버리지 않고 하나님께서 약속을 반드시 지키신다라고 하는 그 부분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지금 너희의 하나님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내가 너희 조상들에게 약속한 그 약속을 실현한 것이다. 너희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다. 너희가 구원받은 거, 너희가 하나님의 나의 택한 말씀을 받은 거, 내가 너희의 조상 아브라함과 이미 맺은 언약으로 말미암아 이루어진 것이다. 그것을 우리 신약 성경에서 우리의 가르침, 성경의 가르침을 우리에게 적용한다면 어떤 거겠어요? 창세 전에 천상에서 성부, 성자, 성령, 삼위 하나님께서 의논하셨어요. 그리고 제2위격에 해당되시는 이 성자 예수님과 약속을 하신 것이에요. 약속하신 것. 그래서 때가 되면 내 아들 예수를 보내서 그가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이루시리라고 하는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은 그의 입에서 나온 말을 아 미안합니다. 실수했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내가 모르고 그렇게 공수표를 던진데 죄송합니다. 이렇게 말한 적이 한 번도 없어요. 민수기 23장 19절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여호와께서는 인생이 아니시니 시건치 아니하면 인자가 아니시니 후회하심이 없습니다. 어찌 그 입에서 나온 말을 실행치 아니하시랴라고 분명히 이야기하시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약속하신 말, 입으로 나온 말, 하나님 입에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한 것처럼 입에서 나온 말은 하나도 헛되이 돌아오는 법이 없다 말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진다. 근데 문제는 이 약속이 더딜지라도. 왜냐하면 금방 이루어지는 게 아닌, 사실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아 뭐하러 그렇게 300년 넘도록 종살이를 하도록 내버려 두어야 될 이유가 뭐가 있나. 아 하나님이 자기 뭐 택한 백성이라고 이야기하면서 왜 이렇게 막 험난한 길을 가도록 방치하십니까? 근데 하나님께서 저는 그렇게 오랜 세월 동안 죄의 종로로 사도록 그렇게 내버려 두신 이유 중에 하나는 그들의 구원이 얼마나 간절하고 감격스러운 것인지를 체감하게 하시기 위한, 다른 말로 얘기하면 그 기간 동안에 연단을 시킨 것이라고 저는 보아져요. 연단을 더 이상 이집트 사람들을 신으로 섬겨서는 안 된다. 아무리 주인한테 잘해봤자 종의 신분에서 벗어나요 못 벗어나요? 잘해봤자 여전히 종이요. 주인이 아무리 착하고 정말 좋은 사람이라 할지라도 이집트에 살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대하는 것은 여전히 주인과 종의 관계지 그 부분을 벗어날 수가 없는 것이. 정말 내가 하루라도 이 종의 신분에서 벗어나서 자유롭게 살고 싶다고 하는 그 간절함이 얼마나 많은가. 그러니까 우리가 출애굽기에 있는 내용을 보게 되면 모세를 보내기 직전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탄식 소리를 들으시고 내려오셨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구원을 간절히 열망하는, 정말 인간이 죄로부터 벗어날 수 있는 길이 뭔가 간절히 열망하는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그 문제를 해결하시기 위해서 사람을 보내신 거잖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여호수아를 통해서 이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 이 부분도 보면은요, 하나님께서 옛날 일본에 쓰나미 일어나듯이 그냥 쓰나미 같은 그런 그 지중해 바다를 막 엎으셔가지고 이 팔레스타인 지역을 다 물로 쓸어버리셔서 일곱 족속을 다 그냥 한꺼번에 다 없애시고 여호수아 보고 가라 하고 거기 가서 그 깃발 딱 꽂고 이 땅은 우리 땅. 뭐 이렇게 하실 수 있으신데 하나님이 그렇게 하지 않으셨어요. 가서 들어가서 정탐하고 다 싸우고 빼앗고 죽이고 고통당하고 아픔 겪고 눈물을 흘리고 이런 과정을 사실 보는 이 출애굽기 23장에 보면요, 하나님께서 뭐라고 이야기를 하시냐면, 출애굽기 23장 한번 읽어볼까요? 28절에서 30절까지만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8절 출애굽기 23장 28절에서 30절. 자, 하나님이 하시는 일 잘 보세요. 같이 읽읍시다. 내가 왕벌을 내 앞에 보내리니 그 벌이 희위 족속과 가나안 족속과 헷 족속을 내 앞에서 쫓아내리라. 그러나 그 땅이 황폐하게 되므로 들짐승이 번성하여 너희를 해할까 하여 1년 안에는 그들을 내 앞에서 쫓아내지 아니하고 네가 번성하여 그 땅을 기업으로 얻을 때까지 내가 그들을 내 앞에서 조금씩 쫓아내라. 아이고 하나님 이게 뭔 일이네 이게. 아니 뭘 조금씩이야 이게. 그냥 단번에 다 하실 수 있으신데도 하나님이 조금씩 쫓아낸다. 그러니까 이게 왜 하나님이 이런 일을 하시느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번성하게 되기를, 이 말은 다른 말로 하면 강건해지기를, 정말 튼튼해지는 그 모습이 될 때까지 기다렸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기도 하는 건데요. 즉 하나님께서 금방 하실 수 있으심에도 불구하고 이게 시간을 걸리게 하는 것은 그 기간 동안에 누가 진짜인지 누가 가짜인지를 분별하게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시련의 기간을 통해서 서울교회 성도 여러분들은 더 믿음이 돈독해졌습니까? 믿음이 해파졌습니까? 제가 보기에는 여러분의 믿음이 굉장히 돈독해지고 또 관계도 더 끈끈해졌으리라고 생각을 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때로 시련을 주시는 그 이유가 그 뭐 우리의 유익을 위한 것이다. 결과적으로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 물론 300년이 넘도록 죄 종노로 타면서 그들이 수없는 아픔을 겪고 죽임당하고 고통을 받는 것은 있었지만 그러나 그런 과정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아브라함이 물려준 그 하나님이라고 하는 이 부분을 간절히 찾을 수밖에 없는.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다라고 말하지 않고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다. 약속을 지키시는 하나님. 그래서 우리가 이 시간에 확실히 부여잡아야 될 게 뭐냐면 하나님의 복이 혹 더디게 올지라도 그의 약속의 말씀은 결코 변개됨이 없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당신의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약속은 결코 철회되는 법이 없어요. 우리는 못한다고 공수표 낼 수 있어요. 뒤로 꽃무늬 내뺄 수 있습니다. 숨을 수 있습니다. 사과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결코 그렇게 하실 수 있으신 분이 아니기 때문에, 왜냐하면 그는 거짓말은 못 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말이죠. 그래서 우리는 그분이 약속하신 말씀을 붙들고 나아가는 것이 된다. 그래서 철저하게 하나님 중심을 믿다.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이냐? 전쟁에 능한 하나님이시다. 약속을 지키시는 신실하신 하나님이시다. 라고 하는 것. 그 하나님이 하신 일들은 누구도 변개할 수 없는, 반드시 약속하신 것을 지키시는 그 하나님이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믿을 때 이 교회가 살 길이 뭐냐? 바로 이 하나님 중심이어야 된다. 다른 신을 섬기는 것이 아니고 다른 사람을 섬기는 것이 아니고 우리는 이 하나님을 섬겨야 된다. 왜냐하면 인간은 우리 여기 존경하는 원로 목사님 계신다면 원로 목사님 나중에 하나님의 부름받아서 천국 가요 안 가요? 여러분 곁에서 떠날 때가 와요 안 와요? 또 와요. 저분은 가시더라도 남아있는 게 누구냐? 하나님은 여전히 여러분과 함께 하신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가 하나님 중심으로 교회가 우뚝 세워져야 되지 사람 중심으로 세워지면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이 오늘날 한국 교회의 위기가 뭐냐? 다 사람 중심으로 변해버렸어요. 예배 시작 전에 원로 목사님하고 잠시 대화하면서 원로 목사님도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왜 목사 중심의 교회가 돼야 되느냐? 왜 목사 자기 교회 세우려고 하는, 하나님 중심이야지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정말 우리 한국의 교회 위기가 하나님이 교회의 중심이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이렇게 그 사람들이 인사를 나눌 때 보면 얼굴부터 보고 이야기하잖아요, 그죠? 처음 뵙습니다 하고 오늘 또 저를 반갑게 맞이해 주신 어르신들 다 정말 얼굴 보고 인사하지 뭐 저 신발 보고 인사하고 뭐 허리띠 보고 인사하고 하는 것이 아니잖아요. 얼굴부터 봐요. 그러니까 이게 교회가 주님의 교회인데 주님의 교회의 머리가 누구냐? 예수님이시다. 저는 주님이시다. 그러면 이 교회 와서 우리가 만나야 될 것은 아무개 장로 아무개 권사가 아니라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 중심이 되지 않으면 이 교회 여러분들이 아무리 관계가 끈끈하고 아무리 뭐 돈독하고도 할지라도 사실은 이 종교 단체는 무너질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 중심의 교회는 하나님이 영원히 살아계시기 때문에 그 영원하신 하나님이 살아계시는 한 그분의 교회는 영원히 존재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왜 교황교회를 따르지 않느냐? 왜냐하면 로마 가톨릭이 가톨릭이라는 좋은 이름 가지고 있지만 교황교회잖아요. 교황이 하나님 자리를 차지하고 있잖아요. 우리는 그런 교회를 따르지 않는다. 다른 우상들, 교주들, 이단들 이런 사람들을 따르는 것이 아니다. 우리는 만군의 주 하나님 여호와, 이 하나님만이 우리 교회의 주인이고 나의 주인이고 나는 그분에게 속해 있는 그분의 자녀다라고 하는 이 놀라운 변치 않는 사실을 끝까지 붙들고 나가면 좀 더딜지라도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약속하신 대로 만복을 여러분들에게 채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